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8월 31일 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수백 명의 미국인들을 아프가니스탄에 남겨둔 채 미군이 철수를 완료했다고 하네요. 아프간 내 미국인 대부분은 이중 국적자고요. 대사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남아있는 미국인들이 정확히 몇 명인가 이건 아직 확실히 파악되지 않았다고도 하네요. 미국은 IS의 테러에 대해 보복 공격을 했고요. 테러 기획자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아직 남은 미국인들 중 원하는 사람들을 미국으로 데려올 거라고도 하는데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인답니다. 탈레반은 20여 년 만에 역사적인 독립을 이뤘다며 기뻐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국민들은 정작 비통해하며 여전히 자기 나라를 탈출하고 싶어 하고요. 언제 들어도 복잡하고 착잡한 아프가니스탄 소식인데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착잡한 마음으로 그 나라 국민들에게도 평화와 인간다운 삶이 주어지고 아직 탈출 못한 타국 사람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에 뉴스통도 순위 뉴스 7으로 시작이 되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화요일에 남광교 소장님과 함께 한반도의 각종 현안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 가질 거고요. 날짜가 옮겨졌습니다. 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 한 주에 가장 큰 화제로 떠오른 검색어에 대해 알아보죠. 주간 검색어 코너 여전히 함께하고요.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 오늘도 있고요. 먼저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한국 내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비대면 채용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국내 365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채용 전형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회사의 67.1%가 비대면 채용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비대면 채용 전형 중에는 면접관과 화상 면접을 진행하는 기업이 54.7%로 가장 많았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3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3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372명 늘어 누적 25만 1,4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지역 발생 비중이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70%대로 올라서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달 전국적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북한의 올해 2분기 대 러시아 수입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연방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에서 2월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물품은 한 건도 없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31일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러시아에서 28개 품목 총 1,826만 달러를 수입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수입과 수출을 합한 교역액도 1,193달러로 전년 동기 1,827만 달러와 비교해 만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측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했다며 북한의 회신을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현지 시간 30일 방미 중인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협의를 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 현지 상황에 대한 관점은 물론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포함해 관여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와 구상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공동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으로부터 회신이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미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다시 추진한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지 시간 3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각자 재량에 따라 입국 제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난 6월에 풀었던 빗장을 두 달 만에 다시 잠기는 것으로 최근 몇 주 사이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과 입원이 급증한 데 따른 겁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이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38노스는 현지시간 30일 영변 핵연구센터를 촬영한 상업용 위성 사진이 5메가와트 원자로의 재가동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라며 지난 25일부터 영변 핵연구센터에서 구룡강과 연결된 새로운 수로를 통해 냉각수가 방출된 정황이 위성 사진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38노스는 냉각수 방출이 역사적으로 원자로 가동을 보여주는 핵심 신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거 영변 원자로가 가동했을 때와 달리 발전용 건물에서 증기가 나오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20년을 끌어온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현지 시간 30일 마침내 끝났습니다. 아프간전은 2001년 미국 뉴욕 무역센터 등에 대한 9.11 테러 직후 발발했다가 이날 미국이 미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 완료를 선언함에 따라 공식 종료했습니다. 케네스 프랭크 맥켄지 미국 중부 사령관은 국방부 요약 보고에서 미군 C-17 수송기가 아프간 현지 시간 30일 밤 11시 59분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레자이 국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피 작전이 본격화한 지난 14일 이후 12만 3천 명이 아프간을 탈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아프간 대피 작전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수 작전이라고 치하했습니다. 그는 31일 오후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윙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한 뉴스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동사상 문화배격법과 북중 국경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 들어갈 경우 무조건 사격하라는 포고에 대해 유엔이 해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유엔이 북한 지도부에 이런 요구를 한 이유를 오늘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유엔에서 북한 지도부의 정책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유엔의 특별 보고관들이 있는데요. 예. 이 보고관들이 북한의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 우려가 있다면서 해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하나는 지난해 말에 채택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고요.
예.
다른 하나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지대에서 허가 없이 완충지대나 국경 차단물에 접근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사격 지시를 내린 겁니다.
네.
서한을 보낸 유엔 특별보고관은 세 사람인데 토마스 오에어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그리고 모리스 티볼빈즈 비사법적 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증진보호 특별보고관입니다.
네.
이들 세 명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북한 지도부가 비준한 조치가 국제법 위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 23일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 일단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국제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걸까요?
우선 이 국경지대 즉결 처형 포고문에 대해서는
예.
법 집행 목적을 위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은 채 생명을 의도적으로 앗아가는 극단적인 조치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정부가 총기 사용을 할 때 명확한 경고, 충분한 시간 부여, 그리고 살상행위 통제를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를 해야 하고
예.
그렇지만 북한 지도부의 포고문은 이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무력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북한 당국은 지난해 8월 말에 북중 국경 지역에서 완충구역 그리고 국경 차단물에 허가 없이 접근하는 인원을 네. 무조건 사격하는 그런 사회안전성 명의의 포고문을 하다는 바 있습니다.
네, 이 총살 조치는 포고를 내려 집행하고 있는 건데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같은 경우는 입법 조치를 한 거잖아요. 네.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주로는 남측 영상물 네. 또는 뭐 노래, 서적 이런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또 이걸 접하거나 본 뭐 이런 사람들도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북한이 제정을 했는데
네.
이 법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특별보건관들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생명권과 의사표현의 자유권리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
네.
그리고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문화적 지식과 표현을 찾고 개발하고 이를 공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이 북한 주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는 규제를 가하고 있고
네.
이는 국제규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벌 수위도 꽤 높잖아요.
네.
뭐 사형을 뭐 문화 이런 걸 봤다고 해서 사형을 한다랄지 징역을 5년에서 15년까지 한다면 이건 거의 흉악한 범죄 저지르는 네. 사람인데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 문화사상을 보고 나누고 표현했다고 해서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 점을 지적을 했고 특히 사형은 고의적인 사례 등 심각한 범죄에만 적용돼야 되고
네.
그조차도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 두 가지 조치가 나온 이후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좀 나빠졌죠?
네, 그런 사례가 뭐 여러 차례 포착이 됐는데요.
예.
우선 반동문화사상법이 제정된 이후에 외부 정보나 문화 이런 그 서적이나 영상 드라마를 보거나 또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
예.
수위가 크게 높아졌는데 이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도 많이 늘었고요.
네.
그리고 단순히 보관한 사람도 교화 5년에서 15년형을 선고를 받고 있고
예.
심지어 10대 청소년까지 오지로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국경지대에서 사격포고가 내려진 이후에 희생자가 늘고 있는데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해 10월 북한 후창군에서 장애를 가진 40대 여성이 압록강에 물을 길러 갔다가 7군단 사격에 즉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2월에도 평안북도 신유주에서 염소를 쫓다가 자기도 모르게 완충지도에 들어간 북한 주민이 국경경비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자, 이 방송 들으실 북한 주민들은 유엔에서 그런 북한 상황을 어떻게 알고 북한 지도부에 서한을 다 보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북한 주민들과 또 한국 인권단체의 역할이 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실상을 밖으로 알려주는 주민들이 있는데요.
예.
한국의 데일리 NK에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내용을 입수를 하고 국경지대 총살 포고 정보를 입수를 해서
네.
한국에 있는 전환기정이 워킹 그룹이라는 북한 인권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 단체와 함께 지난달 유엔에 진정서를 공동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이 진정서를 토대로 북한 정부에 해명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네.
이번 유엔 북한 특별보고관들은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도록 한 거는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도 용기 있게 북한의 실상을 전했던 북한의 주민들 그리고 한국의 인권단체가 연대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네, 북한이 인권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이렇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또 유엔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공동서한 보냈다고 해도 현실이 바뀌진 않을 것 같지만요. 그래도 이런 인권 유린 행위들은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다는 거 북한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체크는 여기서 마칠게요.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소녀시대가 완전체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2014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굿바이 들어볼 텐데요. 소녀시대의 숨은 명곡이다 이런 얘기 듣는 노래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들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전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불러온 파장이 미국의 외교 정책 전반을 또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북한과의 핵협상 등 다른 외교 정책에까지 영향 미칠 거다 이런 예상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정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의 철수 결정, 탈레반의 카불 함락, IS 폭탄 테러 정말 혼란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일 오늘로 예정된 미군의 철수가 예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우선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의 우리 군대 주둔이 끝났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미 국방부가 이제 철군 종료를 발표한 직후에 군 통수권자인 바이든 대통령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한 것인데, 따라서 아프간 주둔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 자신의 결정에 대한 대국민 연설을 이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이제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20년 전으로 다시 회귀되어졌다. 뭐 변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알카이다 조직원들이 초탕되어지고 또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을 무대로 했던 오사마 빈 라덴이 또 미군에 의해서 사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성과만 얻고 결국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미군의 해외 파병이 상당히 위축되어질 수 있는 또 기존의 그 해외 주둔 미군의 어떤 그 변동 가능성 바가 좀 상대적으로 좀 축소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든 뭐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이 이제 고립주의거든요, 사실. 너무 이제 해외 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까지 왔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일단 그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자인 탈레반이 다시 집권하게 됨으로써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신장 위구르 족과의 연대 가능성이 이제 또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 탈레반 원리주의자들이 신장 위구르의 또 같은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니까 연대해가지고 좀 중국을 흔들 수 있는 그걸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은 상당히 탈레반에 대해 가지고 곧바로 정부 승인해주고 지금 우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미국의 어떤 축소와는 다르게 지금 또 중국과 지금 아프가니스탄하고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네. 자, 중국과의 관계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고 일단 미국부터 보면요.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통제불능 상태로 빠지면서 미국의 외교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좀 철군 결정이 섣불렀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근데 어떤 결정을 했어도 이런 결과를 막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미국의 이번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시기적으로 좀 너무 이르게 철수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있는데 모르지만 그렇다가지고 그게 큰 변수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군은 이미 트럼프 행정 때부터 확정되어진 정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지난 그 2001년도 그 9.11 테러 당시 그 무역센터가 파괴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서 시작된 미국이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 그 첫 시작이 아프가니스탄을 무대로 해가지고 당시 알카이다 조직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그동안 미국이 탈냉전 이후에 새로운 국제안보 또 미국의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한 것이 테러와의 전쟁이라 해서 20년 동안 수행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원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지금 IS가 또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미군이 또 몇 명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시 테러가 다시 상당히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회복함으로써 그동안 좀 잠잠했었던 중동의 테러 조직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과거처럼 과격한 그런 어떤 무력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미국으로서 사실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전비를 불어넣는데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전쟁 비용이 1조 달러 우리로 치면 뭐 1,165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2,000조가 넘는 것으로도 추산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원상태로 돌아갔다. 또 하나 지금 미군이 그 사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2,500여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을 가지고 과거처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능력이 좀 쇠퇴하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이번 아프가니스탄 그 내에서의 미군 철수는 어찌 보게 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실 뭐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만으로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사후 대책을 하고 했더라면 하는 그런 비난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런 그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앞으로 미국이 이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네.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외교력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중동 지역에 쏠리면서 다른 외교적 과제들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저희는 또 북한과의 문제를 봐야 될 텐데 북한과의 핵 협상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예. 미국 국내 문제, 특히 이제 경제 문제, 또 중국과의 관계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우선 사안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대외적인 부분들은 미국이 사실은 약간 좀 후순위로 밀려났어요. 예. 그러다가 사실 예상보다는 빠르게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이렇게 진전됨으로써
그러게요.
미국으로서는 사실 네. 또다시 중동 문제나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다시 우선순위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만약에 또 관련해가지고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 그러면은 네.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그 집권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대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북한 문제는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을 그렇죠. 정도로 우선 정책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어떤 상대적으로 미국이 북한 핵 문제는 좀 후순위로 밀려두고 했는데 지금 미국의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북한이 만약에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가지고 북한이 어떤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미국으로서도 부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그냥 북한 문제를 그대로 그냥 네. 잠정적으로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만약에 그렇죠. 어떤 형태로 간에 이제 좀 도발한다, 도발 네. 형식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아프가니스탄 그 후폭풍 그것도 차원 문제
네.
여기다 북한 문제까지 만약에 더해진다 그러면은. 상당히 미국은 좀 곤란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최근 한미 북핵 대표들의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런 기류가 감지가 됐다고 하는데 당장 북핵 협상을 시작하자 뭐 이런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뭐 인도적 지원 같은 상황 관리에 주력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제 성기 미국 대북 특별 대표가 이제 30일입니다.
예.
우리 이 대표하고 나눈 어떤 그 워싱턴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해신을 고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노규독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이제 국무부에서 만나서 북핵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특파원들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성김 대표가 이렇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다시 강조한 것은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기본적인 대북 정책 원칙이죠. 대화를 기본 어떤 원칙으로 한다, 기조도
네.
한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대북 제재를 좀 이렇게 약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든 간에
네.
북한이 좀 군사적인 어떤 도발이나 뭐 핵이나 미사일 같은 어떤 도발을 하지 않도록 좀 북한을 이렇게 좀 뭔가 해유한다고 할까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대화의 여지를 계속 남겨두면서 동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일단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 우호적인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에 또 북한의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미국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북한을 좀 유화적으로 접근하는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대화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주는 이런 발언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네.
기본적으로 북한에 갖고 있었던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북한을 달래는 정책을 편다면 가장 좋은 수단이 또 인도적 지원일 겁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북한이 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 저희도 많이 전해드리고 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이런 한국이나 미국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이런 태도를 유지를 할까요?
그 이제 아프가니스탄 태가 오히려 북한에게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아, 네.
미국이 국제 문제에서 개입을 축소하거나 후퇴할 그런 징후가 이제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 지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자꾸 원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생각하면은 북한으로서는 좀 우월한 위치에서
네.
어떤 그 북미 간의 어떤 대화나 이걸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또 하나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일종의 또 그걸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어떤 도발을 할 경우 상당히 북한이 미국에 비해서 좀 나은 위치에서
예.
우월한 위치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만들어졌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죠.
미국은 어쨌든 지금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이 와중에
예.
북한까지 도발을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7월 이후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했다. 뭐 그런 걸로 보인다. 이런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 내용이 사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거는 미국에 대한 압박 시위용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협상을 아예 안 할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은 좀 압박 시위용 성격이 강하지 않겠는가.
예.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제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네.
그 7월 이후부터니까 뭐 아프가니스탄 어떤 사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일단은 그 폐연료봉을 이제 재처리하는 어떤 그런 정황들이 지금 이제 발견됐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가동되었다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한 2년 반 만에
예.
지금 이런 징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이제 북한이 다시 연변 원자를 다시 재가동하면서 핵과 관련되어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행동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북한 입장에서야 그것은 평화적 핵 이용이다라고 항상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 북한의
네.
어떤 그런 핵이나 또 핵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바로 간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그 원자로가 재가동되었다 하는 부분들은 미국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북한이 다시 핵카드를 꺼집어내게 되면은
네.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봐서는 아마 북한이 그 완전히 그 대결 구도로 간다기보다
예.
일단은 좀 우월한 위치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오든지
네.
그걸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좀 압박용으로 일단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일단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도 어렵고 북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뭐 비단 뭐 정치 외교적인 관점뿐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이제 덧붙여서 좀 설명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예.
북한이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더구나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북한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경제 자원이 가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지금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어떤 현금 통치 자금이 중단된 지 지금 한 3년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지금 김정은 총비서도 사실 내부 통치를 하기 위한 자금이 고갈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같았군요.
뭔가는 이제 좀 약간
예.
유화적인 국면을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해서 점차 좀 미국으로부터 뭔가
네.
좀 이렇게 양보적인 조치를 얻어낼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아무대로 그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남한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예.
이제 본격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런저런 얘기를 본다 그러면은 북한이 그 강경 일변도로 다시 뭐 핵실험을 한다 또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험한다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북한이 직접 얻는 것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해서 압박 또 우리 남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예.
북한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경제 제재 해제 혹은 완화 뭐 그런 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좀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외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방향으로 어떤 그 정책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마 그 도발적인 좀 그 군사적인 도발은
네.
일종의 압박 시위용으로 좀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또 지금 미국이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네.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북한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뭐 북한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 미국의 손을 좀 북한이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북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오늘 여러 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광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2012년 버스커버스커가 발표한 1집 정규앨범의 노래 첫사랑 들어볼 텐데요. 감성과 센스 끝판왕 버스커버스커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다채로운 뉴스를 즐겁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로 본 세상, 오늘은 주간 검색어 코너로 찾아왔습니다. 김정은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검색어들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는 그냥 같이 코로나랑 살아야 하는 건가, 위드 코로나 준비했고요.
예.
한창 진행 중인 패럴림픽도 준비했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라는 말 요즘 많이 들립니다. 코로나가 정말 1년 반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백신을 맞아도 감염된다는 사례 계속 나오면서 장기화 진행 중인데,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위드 코로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정도로 길어질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랬죠.
또 작년 말부터는 백신이 각국에서 개발이 되고 접종도 시작되면서
예.
아, 조금만 있으면 종식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했는데요. 말씀하신 변이 바이러스와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완전한 종식이라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19와 공존을 준비해야 하는 때라고 해서 함께를 의미하는 영어 위드를 앞에 붙인 개념입니다.
자, 정확히 코로나와 공존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사실 지금도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종식을 포기하고 방역 체계를 바꾸겠다는 건가요?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힘들다는 걸 좀 인정을 하고 예. 방역 체계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정말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 조치 때문에 국민들이 지친 상태잖아요.
그쵸.
한국의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두고 있고
네.
또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어마어마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 것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와 함께 사는 체계로 바뀌면 확진자 수가 좀 늘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방역의 목표 자체가 지금은 확진자 수 몇 명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치명률을 낮추는 쪽으로 바뀐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제로 위드 코로나를 도입한 나라가 있을까요?
네. 영국과 싱가포르, 덴마르크처럼 여러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요. 지난 7월 19일은 아예 자유의 날로 선언을 해서요.
네.
세계 최초로 코로나와의 공존을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의 전제 조건이 또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여야 한다는 건데요.
네.
영국과 싱가포르는 접종률이 60-70%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영국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는지 궁금한데요. 좀 풍경이 달라졌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자유의 날 이후로 봉쇄조치 대부분이 해제됐습니다.
네.
모든 모임 또 영업시설이 제한 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고요.
그냥 만나는 거네요.
네.
네.
그런데 위드 코로나 이전에 약 반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치를 완화해 왔습니다. 학교를 개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외 모임 일부를 허용했고요. 그 다음에는 실내 모임, 마지막은 제한 해제로 총 4단계를 거쳤습니다.
네, 대책 없이 그냥 봉쇄 해제가 아니라 일단 백신을 많이 맞은 다음에 접종률을 끌어올린 다음에 좀 단계적으로 제한을 풀었다는 건데, 자, 근데 한국은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위드 코로나를 도입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인가요?
언젠가는 코로나와 공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네.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데요. 네. 거리 두기를 고집하는 지금의 방역 조치가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키우고 예. 또 거리 두기 효과도 줄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논의가 지금보다 더 빨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상황에서 단시간에 방역 체계를 바꾸는 건 좀 어렵다.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고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률을 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접종률이 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나서 위드 코로나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검색어는 패럴림픽인데 네. 사실 이거 지금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 패럴림픽이라는 게 신체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들의 국제 대회라면서요.
네. 국제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 주최로 예. 올림픽처럼 4년마다 열리는데요.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올림픽 개최 도시에서 열립니다.
네.
이번에는 도쿄인 거죠. 패럴림픽의 정식 명칭은 국제 스토크맨데빌 경기대회입니다.
아, 정식 명칭이 패럴림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군요. 그러면은 왜 패럴림픽이라고 우리가 부를까요?
창설 당시에는 하반신 마비를 의미하는 패러플레지아와 예. 올림픽의 합성어였는데요. 그 이후에 신체가 불편한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게 되면서 네. 동등하다는 의미의 패럴렐의 합성어다. 지금은 이렇게 보기도 네. 합니다.
자, 지난번에 올림픽이 1896년에 시작됐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패럴림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아까 정식 명칭에 네. 스토크 맨데빌이라는 말이 들어있었잖아요. 예. 이게 영국의 지명이거든요. 이곳의 병원에서 1948년에 시작됐습니다.
병원이요?
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국제대회였던 건 아니고요.
네.
2차 세계대전 때 하반신 마비가 생긴 전역 군인들의 재활수단으로 운동요법을 도입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하체 마비자 26명을 모아서 경기를 했었고
네.
이후에 1952년에 네덜란드가 참가를 하면서 국제경기대회로 발전했습니다.
자, 이게 재활수단으로 시작이 된 거라는 거 아마 많이들 모르셨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요즘에는 올림픽이랑 같은 종목이 많고요. 또 장애인을 위해 특화된 종목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양궁, 뭐 육상, 승마, 역도, 사격처럼 올림픽에서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네.
좌식 배구, 휠체어 농구, 휠체어 펜싱, 럭비, 테니스 등이 추가가 됩니다.
네.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더 많은 선수가 참가할 수 있도록 종목을 세분화하고요. 또 장애별로 등급을 나눠서 비슷한 등급의 선수들끼리 시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 패럴림픽에 혹시 참가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럼 북한도 참가를 하나요?
우선 한국은 네. 1968년 제3회 대회부터 참가를 해오고 있는데요. 2008년 하계 대회에서는 148개국 중에서 네. 종합 13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2018년 한국의 평창에서 열렸던 동계 대회에서는 네.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면서 역대 최고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2012년에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하계 패럴림픽에 림주성이 수영으로 출전하면서 처음 네. 참가를 했었고요. 동계 패럴림픽은 평창 동계대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모두 불참했고요.
자, 지금 진행 중인 패럴림픽은요. 9월 5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올림픽보다 관심이 좀 적기는 하지만 텔레비전 중계 시간도 늘어났고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올림픽 못지않은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화제의 검색어로는요. 위드 코로나 그리고 패럴림픽 살펴봤습니다. 김정은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에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녹음하러 오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도 참 많이 밀리더라고요. 자, 오늘은 비가 온다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쉬운 표현인데 아직 제가 한 번도 여러분께 알려드리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샤위러 하면 비가 온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샤 하면 중국어로 아래 하자를 써서 쓰는데요. 이 아래 하자가 중국어로는요. 밑 아래라는 뜻도 있지만 내리다, 보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아 하면 내린다고요. 비는요, 위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위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 중간 발음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샤윌러 하면 비가 온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북한에서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9월 1일 수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황해도는 오전까지, 함남 남부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6도, 해산 9도, 강계 13도, 청진 15도, 함흥 17도, 신의주 18도, 개성 사리원 원산 19도, 평양 해주 2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2도, 원산 청진 24도, 함흥 25도, 개성 해산 27도, 평양 사리원 해주 28도, 강계 29도, 신의주 31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3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7% 상승한 69.2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4% 하락한 1812.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릴게요.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9월물 가격은 온스당 23.96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6.55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 그리고 생활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자, 8월의 마지막 날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국에는 말씀드렸듯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최근에 계속 비가 자주 내리고 있죠. 아마도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9월을 하루 앞두고 더 많이 내린 거 아닐까 싶네요.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9월이 열리는 내일부터는요. 우리 일상도 그렇고 전 세계 고단함도 그렇고 좀 사라지고요. 가을에 맛볼 수 있는 그 상쾌함이나 청명함을 닮은 일들이 많이 많이 생겨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풀어주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8월의 마지막 노래 선물이네요. 한국의 인기 드라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노래들 다 정말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예전 노래들을 다시 부른 리메이크 곡들이 많아요. 드라마 주인공 중 한 명이죠. 정경호 씨가 부르는 회상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칠게요. 자, 노래 들으시면서 치열하고 뜨거웠던 올 여름날의 추억도 회상해 보시고요. 그 여름날들과 마지막 인사 나누면서 8월의 마지막 날 밤 더 의미 있고 포근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9월에 다시 만나요.